오늘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21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켜 다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은 다섯 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일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만 그 중에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일부를 무시하고 그 계명을 깨트리면 너희가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막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뭘 주어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걸 정말 율법 속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문제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100%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대신에 저주 아래서 비참한 죄의 결과로서 고통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축복하시는 방법,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바로 율법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고 구원받게 되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셨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야 하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다 사하여 주리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그들의 죄를 다 가리어 주리라. 다 가리어 준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죄가 안 보여요.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 날아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레에도 갔습니다. 이구니에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완전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칼빈에 의하면 악인들이요 영생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이 말하기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을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채 하는 위선자들, 진정한 그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칼빈은 함께 취급하여서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참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행에 의하여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구원의 방법은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채 하지만 그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네 번째,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 참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주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이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못지않게 커다란 주님의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언제나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 중에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레위기 12장 3절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 아이의 포피,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이면 가장 피부가 연하고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남자의 생식기에 그 포피를 베어내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종으로 온 자든지 객으로 온 자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은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막 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틀렸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합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주장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여러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여라. 과연 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대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중간에 있는 도시들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지금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가리움을 얻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라고 기뻐하고 맞아 맞아 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예루살렘 컨퍼런스가 개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면 양쪽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표 연설을 합니다. 먼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끝까지 율법의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복음파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이 바로 베드로의 연설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건,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전에 제가 전에 말했듯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파 그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두 종을 보내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나는 요파의 무두장이 그 시므온의 집에 있었는데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올 그 시점에 나는 그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내 위에서 명한 부정한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 앞에 내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하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느니라. 두 번 말씀하시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시므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습니다. 그 종을 따라가서 보았더니 고넬료가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넬료와 나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더니 고넬료의 그 가정과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찬양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믿는 자를 구분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중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아,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졌으므로, 이 성령이 이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이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받음의 증거고 의로움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냐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살하고 죽었을 때 그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띠아를 뽑게 하였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생각하여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시고 그 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류,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뭐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몇 억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5억쯤 된다고 하면 생각합시다. 5억을 제외한 45억의 인구를 다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반론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50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리 평화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일곱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제가 제기하고 그 답을 성경적으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제가 만든 답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면서 입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 구주를 넣었어요. 만약에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고 뭔가 두렵고, 그래서 권 목사가 이걸 썼는데 한번 이대로 해볼까 하고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별로 변화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되었어요. 교회 생활 다 하지 않았어요. 온갖 죄악은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을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아, 내가 눈을 감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영혼의 세계는 있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때 권 목사라는 사람이 이걸 보내라고 그랬지.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같이 무익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께 영광 돌리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죽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의 교회 출석하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거는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인식만 시켜주는 것도 우리는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에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로워,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생각해, 의롭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얼마나 안 짓고 거룩하고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은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너의 그 더러운 죄가 다 덮여졌느냐. 하나님 보니까 예수의 피로 다 더러운 죄가 덮여졌어. 죄가 안 보여.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왜 이제 믿는 이방인들의 머리에 두려고 하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시포스의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화인데 시시포스는 영원한 죄수의 화신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그 벌로 커다란 막 그 자기 몸보다 큰 커다란 바위를 올려서 언덕 꼭대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고 시시포스는 열심히 바위를 굴려서 언덕에 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리는 순간 이 언덕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바위를 지탱하지 못해서 다시 탁 떨어집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다시 시시포스는 내려와가지고 그 무거운 바위를 또 열심히 굴려서 올리고 또 내려가고 또 올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가미는 이 이야기에서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시포스의 의미 없는 바위 굴리기의 반복을 인생의 부조리, 인간의 삶의 부조리다라고 했습니다. 부조리다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일이다. 시시포스는 의미 없이 계속 올리고 떨어지고 또다시 올리고 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낼 수도 없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까닭에 그 어떤 의미도 거기에서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부조리합니다 라고 까미가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부조리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합니다. 뭔가 인간의 자아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언제 병들어서 죽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그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고 싶었던 율법으로 그렇게 의로워지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산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최고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시포스에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산 꼭대기에 시시포스가 아무리 바위를 굴려서 올려놨다 할지라도 다시 떨어져요. 율법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스며드는 죄악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냄새나는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지 인간이 노력해서 결코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시포스처럼 의미 없는 율법을 추구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한 베르디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두 자녀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그 오페라가 그 이전에 두 번이나 연거포 실패했습니다. 정말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메델리라는 사람이 나부코의 그 극본을 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를 하나 작곡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부코의 내용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대대로 선지자들의 말을 다 어기고 목이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극악하게 잡혀갔어요. 그 마지막 그 왕 같은 경우는 막 눈을 시드기야 왕 같은 눈을 막 뽑혀가면서 막 그 쇠사슬에 차인 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그렇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훼파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하게 완전히 산산박살이 나고 망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에서 포로를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베르디가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너무나 맞았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었습니다. 두 자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국 이탈리아는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그 나부코의 내용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조국과 이 모든 게 맞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이 나부코라는 말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이탈리아식으로 써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나부코, 그 첫 마디만 말하는 게 나부코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메델리에게 주었는데 그 공연이 1842년 4월 9일에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탈리아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과 저 히브리 노예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주제로 쓴 나부코의 내용과 그리고 그 베르디의 그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썼던 그 곡이 연주되어졌을 때 완전히 군중들이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이 토스카니의 지휘로 끝났을 때 30분 동안 열화 같은 박수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나부코의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시편 137편을 그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썼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지고 먼 이국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방의 왕이 그 노래를 자기에게 부르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가대의 역할을 했던 이 찬양단은 악기를 연주할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고 울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 내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이여, 황금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비탄의 언덕길을 타고 날아가라. 부드럽고 따뜻한 고향 산들바람에 향기나는 곳으로 날아가라. 요단의 강물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을 맞이하러 가거라. 오 사랑하는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애언의 시인들의 황금 하프여,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가슴 속 기억에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이것을 심플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들의 민족을 구원하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압박과 소름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은혜가 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연설에 결론을 맺습니다.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일어나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선성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